4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13절까지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니 주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나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종교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는 뭐 워낙 유명해서 잘 알아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요. 이게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건 잘 알잖아, 그죠? 배고프지? 뭐 능력 있잖아.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다 받아준다 했잖아.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셔요? 아니면 엉뚱한 답을 하셔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으면서 너무 쓰다듬는 것 같아요. 네.
얼핏 보면 네. 그 사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듯한데 사탄의 말을 세밀하게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인정을 안 했더니 결국은 정확한 답을 해주는 게 아니죠. 사실 잘 보시면 거의 동문서답 수준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에 자세하게 귀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밀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요. 좀 흘려들어야 할 때도 참 많아요. 진짜 내게 영의 양식이다 그러면 세밀하게 들어야 되겠죠만은요. 아, 해코지 하려고 못된 마음으로 하는 얘기를요. 그거 자세히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된 게요. 좋지 않은 얘기는 듣고 나면 그냥 마음이 확 박해가 빼밀려 해도 빠지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동문서답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에 사탄의 그 말에 그렇게 세밀하게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전제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자세히 들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그런가 하고 쳐다보는 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말은 좀 자세히 듣고 그 다음 그렇게 자세히 들을 필요 없는 말은 자세히 듣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 그런 점도 기억을 하십시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린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갑자기, 사람이 열애를 떠서, 평소에 보통 사람이던 사람이 갑자기 슈퍼맨처럼 변해가지고요, 없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거라고 혹시 좀 기대하시나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이니까 보통 충만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완전 충만이겠죠? 그렇게 충만하게 돼 가지고 그 다음 뭘 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아, 성령 충만되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좋은 답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럼 시험 받으실 대비가 됐다고 말이네요.
그런 셈이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지난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병 고칠 능력이 생기고, 예언을 하거나, 특출한 능력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만큼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한 표지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셔서 내게 무슨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시험 받으러 가셨고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으러 가셨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린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 그 쓸데없는 꿈을 빨리 좀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고 나는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누리고 살아간 선조도 있는 반면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죽을 고생만 하다가 가신 분도 많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실지 그건 우린 몰라요. 그러나 어느 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을 고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면 우리 어떡하지? 혹 걱정되시나요?
성령 충만해요.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잘 보여줍니다. 고생 아마 제일 많이 했을걸요?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시험 치러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셨네, 그죠?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줄이신지라. 줄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줄이지. 이게 본문의 답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네. 여기서요.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리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는 40일 끝나는 게 아니고 40일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나 뭐 우리 내용상으로는 표현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에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쫙 해놓고 그다음 구체적인 건 밑에 가서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40일 일단 줄이시고 난 후에 네,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이 뒤에 있을 이야기를 간략하게 앞에다가 요약해주고 그다음 그걸 다시 반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여러분 어때요? 40일 동안 굶었더니 줄이셨더라.
줄일 뿐만 아니라 저 생각에는 걱정 못하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하나 동작하시면 어찌 싶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요. 그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38 39 이렇게 되면요 밤새도록 잤다 싶은데 시계를 쳐다보면 5분도 안 지나갔어요. 밤새도록 잤다 싶은데 눈 떠보면 5분도 시간이 안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정신도 없는 데다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면 배고픈 건요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한 끼 두 끼만 굶어보세요. 이 건물에 어디서 무슨 냄새 나는지 다 맡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예, 그러니까.
3일 금식했어요.
아니 일주일 해보니까 어때요? 그냥 배고프더라 이 정도예요?
아 물론 배도 고프지만 정말 시간도 안 가죠. 한 끼 금식하고 잘 들어봤어요.
40일이면요, 40일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우리 몸이 얼마나 냄새나 먹는 것에 예민할지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안 간다는 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정도일지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그걸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신지라 배고프더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걸 상상력을 동원하든지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요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 스스로 느껴보려고 애를 좀 쓰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흔히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나오는 질문 중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하급 관리 하나 때려주고 죽였다고 해가지고 망명을 가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리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사람 하나 죽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라는 말은 모세가 적어도 자기 신분을 깨닫고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걸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우리가 짐작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 40에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다 이걸 애굽 입장에서 보면요 일종의 반역 행위죠. 그러니 망명을 간 거죠. 그러다가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내 민족을 인도하라. 그러니 모세가 속이 부릉부릉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런 일 맡기시려 그러면 언제 시키셔야 되는데? 40에 내무 한번 해볼라 그럴 때, 그리고 힘도 있을 그때 해야 되지. 이러니까 속에 상해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이 돼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을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만 툭 하고 지나가요. 여기도 참 너무 심해요. 40일을 금식하셨더니 줄이신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걸 우리가 느낌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찾아왔어요. 이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 중에 참 못된 말이 많은데요. 그 중에 시작부터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이 말이요, 무슨 의미가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안 한 거죠. 마음이 다시
네, 인정을 안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살살 끊는 거예요, 이거. 일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장사꾼들이 이런 거 참 잘해요. 너무 자존심을 싹 긁어놔 놓죠. 그러면 확 담벼버린다. 저 좀 비싼 물건 보고요. 이거 얼마예요? 가만. 그거 좀 비싼데요. 비싼데요. 이러면.
아니, 저는 한번 그걸 당한 적 있어요.
네.
뭘 물어봤는데 사진도 못할 거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 이야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와버렸어.
저런 경우는 끌고 가지고 손해본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렇지. 이제 끌고 가서 내가 그걸 살 줄 알은 거야. 화나면. 근데 이제 아무 게 그러면 이제 네가 뭘 했냐 하고 그래서 싸울 것 같아서 괜히 싸우면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 보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네가 사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싹 긁어대고 그러면요, 사람이 울컥해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대.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첫 마디부터요 사람을 이렇게 싹싹 긁어요. 자존심을 싹싹 긁어서 그걸 건드려 가지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데 울컥하면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런 어법 쓰지 말아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살다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성질이 조금 안 좋으면요, 이 자식이 정말 한번 볼래? 하고 확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참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냥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먹는 데 대한 욕망이 강할 땐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복용이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충분히
있죠.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본인도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 떡이 되게 하라. 그래, 떡 만들어 자시면 안 되나요? 왜요? 유동식부터 먹어야 된다고?
그거는 사람이고 시험에 져버리죠.
만약에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게 무슨 유혹이에요?
아니 마니까 유혹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유혹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아니 마귀가 지금 시험하잖아요.
아니 시험이라 하는 거는 본문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그렇지. 그 이치를 따져보자면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으라 하는데 뭐 그게 왜 시험이에요?
시험이죠.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거죠, 예수님을.
아니 그게 왜 시험이냐고요. 아니 이런 시험. 생각을 안 해보고 시험이라 하니까 무조건 시험이다 이러면 안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밥 해먹으라 그러면요. 그게 왜 시험이에요? 맞는 말이지.
1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사탄이 이제 이 배고프지 떡 먹어라 이렇게 이렇게 살살 알게는 것은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까 이제 배고픈 사람이 했던 질문이 이게 그러면 중간이냐 끝이냐 하는데 이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 좋은 관점으로 볼 뻔 했는데. 예, 40일 다 했는데. 줄이셨다고 했잖아.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앉아가 배고프면 밥 해 먹으면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시험이냐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험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이죠.
왜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아니 왜 시험이냐니까.
자기 말에 넘어가게 한 게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한 게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시.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해서 떡 만들면 사탄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접어놓고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맞는 말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들어서 될 뿐이 아니죠. 말은 맞는데 내가 너한테 네 말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사탄의 말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이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셔야 할 그 예수를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는 게 요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뭘로요? 거짓말로 따르게 하냐? 맞는 말로 따르게 하냐?
여기서
맞는 말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이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애를 유괴하는 사람요. 맞는 말로 끌고 가요? 틀린 말로 끌고 가요? 일단 맞는 말로 끌고 가요. 사탕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들이 그 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보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만, 그죠? 그래서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누구 말을 듣느냐라는 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탕 사줄게 하는 말, 그 말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가 사주고 아는 아저씨가 사탕 사주는 거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근데 낯선 사람이 사탕 사줄게 이거는요? 이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 말이 맞고 틀리고 문제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누구 말이냐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교인들 붙들고요. 하는 말 중에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
성경
말이. 네, 맞는 말이 훨씬 많아요. 맞는 말이 훨씬 많은데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단이기 때문인 거죠.
뭔가 살짝 다르게 해서
뭔가 살짝 하는 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해서 하여튼 뭔가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이 접근해 올 때요. 처음부터 사기꾼 냄새가 나나요?
안 나요.
처음부터 사기꾼 냄새 나는 거는요, 아주 하급 사기꾼이에요. 진짜 큰 사기꾼은요, 아주 신앙적으로,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사기꾼이 덤빌 때는요, 얼마나 믿음 좋은 분인지 몰라요. 세상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하고요, 잘해요. 그런 사람 속에 사기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유혹이냐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에 이끌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사탄의 말은요 아예 듣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그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범이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떡으로만 살면, 사람이 떡만 먹고 살면 뭐가 되죠?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떡만 먹고 배불러도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우면 그건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말을 막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네가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해가 될 때가 아니다. 내가 네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 이런 투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 두 번째로요,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대요. 아이고, 어디 가서 보여줬을까? 뭐 이런 거 보다가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아마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내게 절하면? 예, 이거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답은요? 아, 그러면 이 사탄의 이 말은 맞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이런 게 있죠. 6절 중간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준 것이므로,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요? 아담이 범죄하고 떠나간 이후에 이 세상의 일부는요, 마귀에게 넘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설치고 있는 거, 이건 맞아요. 일부 맞아요. 나중에 보면 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귀들이요 혹은 귀신들이요 아직은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을 간혹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들도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갇히기 전까지는 일정한 권한이 허용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저게 다 넘겨진 겁니다. 제 소관입니다.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절 한 번만 하시죠. 이게 마귀가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자체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답변은? 동일합니다. 첫 번 질문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고 했죠. 내가 너한테 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앞에서는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여기서는요,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말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11절에 보면요, 천사가 발을 다치지 않도록 탁 붙들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뛰어내리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가 밑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높을까요? 원래 이 계곡이에요. 아주 깊은 계곡인데 계곡을 쌓아 올려가지고 높은 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가보면요. 지금은 거기 다 메워졌어요. 다 메워져가지고 이그 성전 벽이 그렇게 안 높아 보여요. 근데 그걸 그 메우기 이전 모습을 보라고요. 벽을 따라서 저 밑으로 파내려가고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리로 덮어 놨거든요. 그럼 유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 밑에 이제 지금 보면 지하죠. 땅속으로 저 밑에까지 이 저게 벽이 쌓아서 올라온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산 계곡에다가 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 계곡이 다 메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이 밑에서 높은 벽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성전 지었으니까 밑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높겠어요. 저기서 만약에 한 누가 뛰어 내린다 그러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통마비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구경한다고요? 몰려들어가 계곡을 빼곡히 메울지 몰라요. 근데 그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사뿐하게 땅에 내려앉았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장 인정할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리고 성경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싹 받아준다고 돼 있지 않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요? 간단해요.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핵심은 뭐냐면, 사탄의 말이 맞아도 예수님은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좀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요, 자신이 굶주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시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의 본질이 뭐냐를 생각했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 쓰여야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쓰실 때가 있지만, 아무 때나 그런 능력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을 가지게 돼요. 근데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힘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구원파 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왜 그러고 있냐? 사람들을 모여들어가지고 그힘 가지고요, 자기 교주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가 교인들이 다 데모를 해가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힘으로요, 누구를 쫓아낸다거나 뭐 언제 이거는 교회의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아, 말씀이고요. 그걸 우리 행위로 표현한다면요? 선한 행동, 사랑이죠. 이 교회가 힘을 가진 것은 사랑의 힘으로 힘을 가지는 것이지, 돈이나 머리 숫자 갖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의 힘으로 사람 머리 숫자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 버렸다, 싸워서 이겼다,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돈의 위력으로 아니면요, 사람 숫자 많다고 그거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리 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해오느냐를 예수님의 방법에서 하나 배우실 게 있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서 뭘 건드리면 제일 반응이 빠를까요? 먹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건 아무쯤 생각해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나를 건드린다면 뭘 건드릴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약한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 사탄이 건드릴 때는 항상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요. 그런 게 이제 목사님들이 넘어지기 쉬운 게 제일 쉬운 게 돈하고 여자 문제하고요. 요건 걸렸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많이 밝힌다는 게 이게 확 드러나 버리면요. 그다음 그 존경할 마음이 자동으로 싹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걸 알기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예수님을 건드릴 때 제일 먼저 건드렸던 게 그 굶주림의 문제를 건드렸고, 두 번째 거는 이 모든 그 천하 만국을 다 내게 넘겨주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명예라고 볼 수도 있고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여전히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이 요거 걸려들기 딱 쉬운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걸려들기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깨끗하게 이겨내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걸 이겨내시는 거죠. 하와의 잘못은요? 사탄의 말을 듣고는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죽으리라 놔두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바람직한 태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셈이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요. 느낌이요?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더라. 그 세 가지가 딱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림과 그 다음에 명예심, 자존심 이런 걸 딱 건드리는 걸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요. 왜 이게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등장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답이고 쉬운 답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요. 하와가 첫 시험에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 됐거든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와가 실패해버린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요? 다시 치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대학에서 말하는 제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시 치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통과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을 한다면 하와가 실패해버린 그 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요 그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리 하셔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그 사탄이 대단한 소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답변을 세 번을 하시는데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은 전부 구약 성경 인용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 인용한 성경이 전부 같은 성경책이에요. 어느 책일까요? 신명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네, 중요하게 얘기했던 말씀이 신명기라는 게 여기에서 표가 확 드러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4절 보세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신명기 어디죠? 이럴 때 이제 관주 성경이 있으면 금방금방 쉬워요. 관주에는 그 다 표시되어 있어요. 예, 8장 3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랬죠.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예요. 12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6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때에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사탄의 입을 다 틀어막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신명기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 사탄의 입을 다 틀어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의 말을 틀어막고 있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뭐 누구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되고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할 이럴 표현이 있을 때에 아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그게 복이란 말이죠. 성경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그 다음 뭘로 해야 돼요? 내 말로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배워온 그것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별 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더라. 그런 점을 기억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감은 뭐냐면요. 사탄도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은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10절 인용이고 11절도 인용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이네요. 아니,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잖아.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 요건 한번 찾아갑시다.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짓을 하는지 성경 인용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91편, 11, 12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혹은 메시아를 어떻게 돌보실 건가를 쭉 얘기해 주는 것이 11, 12인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13절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이 요건 말 안 해요. 요건, 여기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독사와 뱀을 발로 밟을, 이건 무슨 얘기죠?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가 당할 얘기란 말이야.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도록 예언되어 있는 그 구절, 바로 앞에 있는 요 구절만 딱 나와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큰 짓이에요? 이단이나 사탄들이 성경 구절을 혹 인용할 때도 그 구절이 전체적인 맥락은 안 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것만 발랑 파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앞뒤를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용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어가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전체적인 문맥을 늘 보면서 읽어나가는 버릇이 들어버리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금방 와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다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아니면 그 말씀이 속해 있는 길다란 문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늘 보면서 보아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깨끗이 물리치시고 시험에 성공하셨더라. 시험에 합격하셨더라. 그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셈이죠. 사탄이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면요. 포기하나요? 사탄이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얼마 동안 떠나? 여러분 이게 참 질긴 놈입니다. 안 된다고? 그냥 포기 안 해요. 참 질긴 놈이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또 찾아오고 그러죠. 14절에서 우선 22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나를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시면서 갈릴리에 가셨다 그랬더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는 주 원인이 뭐예요? 15절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이적을 많이 베푸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우리 귀에 확 들어오고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주 일은요.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별로 잘 그 느낌이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데요? 아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으면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달라진 게 뭐냐? 그럼 뭐죠?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결과적으로 뭐 나온 게 별로 없다는 뜻이 돼버려요.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건 예수님 아니라도 선지자들이 열심히 다 했던 건데.
첫째는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가르쳐서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제가 답 하나만 드릴게요. 구약이 신약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큰 차이인가요?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유대교가 변화해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예요, 그게. 그 정도면 큰가요?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으면 거기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요.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는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답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런 형식적인 그 율법 준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요?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소 잡고 짐승 잡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재물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시면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자들은 추어탕도 별로죠. 삼겹살로 합시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은 삼겹살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를 진짜 드려야 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바꿔주셨으면 우리 지금도 삼겹살 못 먹어요. 왜 못 먹죠? 돼지고기잖아요. 아니, 그래 치면 돼지고기만 못 먹어요? 우리 좋아하는 것 중에 먹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바꿔버린 겁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말을 듣거든요. 아, 잘됐다. 그래서 물은 질문이 있어요. 예, 예배를 사마리아 성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정답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더니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이 산도 말고.
예.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럼 어디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이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어디 갔어요? 바로 여기요? 여기면 사마리아인데?
너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는 성결 아니에요?
그 말이긴 한데 그런 이제 가르칠 때는 그걸 쉽게 해줘야 돼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뭐예요 그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에요. 너가 있는 곳에서 가는 그 말이 맞긴 맞는 말인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마음이죠.
마음이야. 마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장소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러니 유대교에서 완전히 갈라져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셨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듣기에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왜요?
안식일을.
그건 하나의 예예요, 그거는. 하나의 예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엔 그랬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지키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 가고 없고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있는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형식보다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우리 저게 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요즘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식으로 설명하면 또 이렇게 돼요.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기가 가요? 담대하게. 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결과예요. 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셨나요? 천지 개벽할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심이었다 그럴 때 그게 아멘이 되는 거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못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의 시작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참 재밌는데요. 이 돌려가면서 안 묻고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일까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고 그 앞에 기도하셨던 것은 그러면 준비일까요? 아니면요, 그것부터 사역의 시작일까요? 이런 얘기죠.
사역이 시작이죠.
왜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기도로부터 시작하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신 거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게 시작이죠.
우리는 기도로 준비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중에 많아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은 여기에서부터 가르치시고 능력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그거는 준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더군다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이게 준비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에 이어야 한다는 거, 이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제가 옛날부터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말, 준비 찬송합시다. 찬송이면 찬송이지 뭘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나요? 찬송 자체가 예배에 이어야 하죠. 기도 자체가 예배에 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 기도, 그 다음에 준비 찬송, 이건 어딘가에 잘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이게 맞지. 기도나 찬송이 그냥 단순한 예배의 준비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용도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시는 거였고요. 자, 16절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16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된 건데, 저는 이런 번역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전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 가는 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지 혹 기억나시나요? 뭐뭐 대로는 맞아요. 에?
관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비슷해요. 자기 규례란 말이 거기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가 아니고.
자기 규례대로란 표현이 종종 나와요. 자기 규례대로. 혹은 습관을 조차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번역상의 문제예요. 근데 전 제일 그 잘돼가 있다고 생각되는 번역이요. 자기 규례를 따라. 자기 규례대로 이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개정이 그 표현들 다 이거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자, 요거 하나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된다는 걸 누가 정해놨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늘, 여기 편 빌려면 늘 하시던 대로고, 그 전에 그 편 빌리면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안식일에 가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몇 시에 교회 오세요? 예배드리러요?
집에서 10시 출발.
집에서 10시 출발요?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건 아닌데 좀 빨리 와요.
아, 그러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
내가 정한 거예요.
예?
내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는 거 이게 그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그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본은 그 누가 정한 거죠?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네. 교회가 정해놓은 건데 우리야 기껏해야 뭐 우리는 1, 2, 3, 4부가 있으니까 1부 갈 거냐 2부 갈 거냐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간은 교회가 다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막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교회가 정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는 것. 이게 바람직해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왜? 이러면요? 답이 뭐예요?
예배 드려.
아, 예배 드리러 가죠? 어, 왜 꼭 가야 돼? 누가 시켜서?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지키라. 개명이잖아요.
예? 네? 개명이니까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죠.
하나님이 시켰어요?
시켜서 말씀.
맞긴 맞는데, 그게 그리 좋은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사람 이제 와가지고 내각하고 있잖아요, 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거나 아니면 교회가 정해놓은 거거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난 해야겠다. 이게 가장 수준이 높은 거란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왜? 안 가면 우리한테 맞아 죽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이야기예요. 근데 언제까지 엄마 눈 때문에 교회 갈 거냔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하고 내 규례대로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11조 꼭 해야 돼요? 꼭 그래 묻는 사람한테 전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안 해도 돼. 근데 왜 해? 나보고 묻는 거야? 어, 난 그렇게 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해야 되냐고,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뭐. 그건 니 왜 하는데? 아, 난 그걸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많은 행동들이요. 처음부터 내가 하기로 했던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정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구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처음은 그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전부 뭐가 돼야 되죠? 내가 정한 규칙이 돼야 되고 내가 정한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부 예배 출석하기로 했어요. 3부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죠? 11시 반요? 11시 반에 정해놨으니까 11시 반까지만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11시 반에 오면 되죠. 근데 그래 가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내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11시 반 예배를 11시 반에 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좀 더 일찍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따라가 5분 먼저 올지 10분 먼저 올지 심지어 뭐야 30분 전에 먼저 올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가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전에 어떤 번역은 자기 규례대로라고 번역이 된 거고 잘 번역된 거라는 얘기죠. 안식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회당에 가는 거죠. 거기에 순응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배당을 찾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건데 우리 아이들이나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전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데 지금은요 예? 제가 정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그런 거죠. 그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 공용으로 쓰는 커다란 성경책이 놓인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말 있잖아요. 언어가 뭐였죠?
아람어일 것 같아요.
아람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잖아, 그죠? 포로로 가서 70년이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말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썼던 언어가 그 당시 공용어, 그 나라 말, 아람어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바벨론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는 아람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일제시대가 35년 만에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그게 만약에 한 70년쯤 됐다가 우리가 독립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 그 백성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앞에 놔놨는데 못 읽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이 앞에 놓여 있는데 한글 다 읽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요 이 한문 성경이 읽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읽으려고 나가서 쓰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 저 예수가 목수잖아. 목수가 나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놀라운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100년 전 우리 글을 주고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못 읽어요. 100년 전 우리 글.
기억장나고
저만 예, 기억 밑에 점 찍게 있다던가요. 그 글자는 어떻게 읽어가는데 그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을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께서 톡 나갔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이미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지금처럼 이 한 권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던 건데, 그 중에서 어느 책을 빼가 드렸는고 하니까, 17절 보세요. 이사야를 빼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두루룩 펴가지고 한 군데를 찾으셨는데, 그게 18, 19절이죠. 자, 이게 이사야서 어디냐 하는 거, 인용 구절이거든요. 또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1장을 찾으셨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읽을 줄도 아시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니까 그걸 두루룩 펴가지고 이 자리에 탁 찾았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통하다는 얘기잖아요.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8, 19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걸 읽어놓고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1절에요. 21절 뒤편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한 내용이 뭔가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여러분 무슨 찬송가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뭐 이런 찬송가 있죠? 눈먼 자의 보임이며. 요 구절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걸 19절이 설명해 주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게 무슨 해라?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희년. 희년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희년은 무슨 뜻이죠? 무슨 희자? 그러니까 무슨 희자? 희년의 희, 무슨 희자예요? 기쁠 희자. 예.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기뻐할 내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희년이 이루어졌다? 억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 팔아먹은 땅도 다 돌아오고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전부 놓여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왔다란 뜻이 되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뒤에 아마 반응이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관련하고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뭐 탄생에서부터 고난당할 것까지, 그 모습까지 상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뭐예요? 이사야 별명 전에 이사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시복음
이사야서를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제5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바른다는 얘기죠.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인데 그게 신약에 네 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도 한 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고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대단한 거예요. 20절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읽기만 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러죠. 왜 주목해서 보나요? 오,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읽기만 해도 오, 대단하다 어떻게 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놀라운 얘기인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랬더니 22절요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입한국의 증인이 됐다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다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인정했다는 것이고 어떤 영어성경 보면 아주 좋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아주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 놓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일과가 맞을 건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래서 인정하고 우와 해놓고 다음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요? 지나 내나 우리나 지나 같은 인간인데 이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그 놀랬던 일은요, 깡그리 뒤로 제쳐버리고, 요셉의 아들, 뭐야?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래갖고 이상하게 문제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조금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냐 이걸 인정하고도요 거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주목해버리는 거 하니까 인간적인 면만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을에서 같이 컸던 그 사람 아니야 이래서 인간적인 면에 딱 집착하는 순간에요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깡그리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 그런 데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도 가까이 지내보면요 우리하고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같이 지내봐야 똑같대. 여러분 똑같다 하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하다 이런 점이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목사가 신성한 사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립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다. 이를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앉아서 제가 그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요 참 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하고 저 타코처가 시합하는 거 보면요 악발이 대단해요. 근데 그런 면은 그거는 그거 할 때 쓰는 면이고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을 때 그게 참 행복하고 귀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참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 얘기 계속할게요.